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의 14주로 성령이여 오셔서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은 신선하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웁니다. 그리고 또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땅 가까이로 급건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뒤뜰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며 열과 따뜻함을 발산하는 가을 화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상해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강한 바람이 집에 돌고 다니며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의 혀가 그 위에 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창조 이야기에서 질서와 생명을 낳기 위해 혼돈의 물 위에 맴도는 새의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는 것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와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만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 세상에서 이러한 이미지와 기독교인들의 경험은 성경의 역사를 초월하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이 측면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예수님의 삶과 목적을 임의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 여러분이 신앙을 탐구하는 이유, 여러분이 온 이유는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희망은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의 온기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 위에 능력과 통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가 한 말,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읽을 내용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특별합니다. 이 대화는 친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하신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한 이야기와 행동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하고 경찰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설정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으로 열두 제자를 모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날 밤 식탁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떠날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약속을 쌓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대화 상자의 중간 부분을 선택한 구절을 함께 압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조력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영을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증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고 가르치고 상기시켜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영은 감정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은 사랑합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힘은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무리 불가사의하고 복잡한 만큼 영은 인격적이며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 또 다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와 나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내가 신성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요점은 이 영은 개인적입니다. 그는 신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은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당신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마음의 인격이고 신성한 거주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신성한 개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현존에 대해 우리가 함께하는 것, 우리의 근처에 있고 그분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할 때, 깨달았을 때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돛의 바람과 같습니다. 또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불과 같습니다. 또는 날아오는 새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올바로 경험하려면 성령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힘으로 가득 차려고 하면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양사상의 대부분은 신을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거기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명상도 다릅니다. 그리고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없애고 이 힘에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명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양의 종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것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삼가하면,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인격체라면 우리는 기계적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집에 초대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사진을 보여주나요? 아름다운 음식이 있는 테이블 사진을 보여주나요? 아니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깨끗하고 편안한 당신의 집이 있는지 보여주나요? 아마도 당신은 내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브렌 목사님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와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내가 오기를 원하고 당신이 그것을 관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제레드와 앤 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힐스보로와 에버그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22살쯤에 그들은 우리 부부를 그들의 삶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 중 하나는 일찍부터 우리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뉴욕시리에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다섯 명의 가족이 살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청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ESPN에서 나오는 기자 스캇 벤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매일 나는 내 아이들이 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벽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씨름하는 가장 큰 질문의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몽하시는 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가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분별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경을 선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저술가 중 한 사람인 바울은 장차 올 일에 대한 보증 또는 계약금으로 성령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이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는 일반적인 인간 거래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아라본으로 현대 그리스어의 약혼반지입니다. 또는 부동산에서 이것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상속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 순례, 예수님의 부활부터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께서 동일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옛 이야기에서 구름과 불 기둥이 하는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적인 임재이시며 참된 기업을 향한 우리 작은 발걸음을 인도하고 경고하고 꾸짖고 축하하십니다. 우리 삶의 운영 원칙이 바뀝니다. 바람과 불과 공중에 떠있는 새가 주어지고 미래의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지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 이 순간을 독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삶과 계속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추구할 때 우리의 동기는 진실이 지금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분은 진리를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조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단어가 번역되는 또 다른 방법은 옹호입니다. 그 단어를 번역하는 또 방법은 컴포러입니다. 그리스 단어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인 파라와 칼레오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여기에는 매우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파라 지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어두운 시간을 걸어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서 어둠 속에서 찾아봤다면 그자가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는 추가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칼레오라는 단어는 논쟁하거나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합치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겠습니까? 언제 옹호자가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가 영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해야 합니다. 자동차, 의자, 소파, 침대, 주택, 그리고 우리의 삶은 편안합니다. 우리는 삶이 편안하다는 우리 문화에서 따라 고정되어 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바탕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누구가 이야기할 것인지, 언제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어디로 학교를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잡아야 하는지, 편안한 것을 기준으로 언제 참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은 편한 것에서 중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쉬운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모험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우리를 따르도록 요청하는 대신 우리가 따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간단합니다.